안녕하세요. 저 황선아 자매입니다. 제그 믿음 생활 중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 간증을 하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 간증 순서를 안내받고 그 지난 날들을 그렇게 반추하고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뭐제 자신이 좀 보잘 것도 없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유익과 그 은혜를 나눌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또저 한편으로 또 제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뭐또 지금까지 그 삶에서 또 크게 기억되는 그러한 일을 또 나누고픈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좀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또 계기도 됐고요. 저야말로 진짜 입술이 드납니다. 그래서 언변도 없고 또 말을 줄이 있게 못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온 거를 좀 제한된 시간이니까 읽어내려가며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작년 여름에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좀 아직 불편해서 예배만 드리고 좀 일찍 가기 때문에 교제가 없어서 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농산물 중 도메인 사업을 좀 하던 거를 그 직원에게 지금은 인계를 하고 좀 집에 있기가 무료하니까 좀 이렇게 돕는 입장으로 그 직원하고 같이 소일 삼아서 이렇게 지금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제가 좀 구박하거든요. 좀 이제 그렇고요. 이렇게 저희는 또 이제 셋 딸을 두었고요. 그두 외손자를 두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큰딸과 그 둘째 딸은 결혼을 했고요. 지금 현재 큰딸하고 막내딸하고 이렇게 같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그 사위 직장 때문에 지금 태국에 잠시 살고 있고요. 자주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손자 하진이가 그 담도 폐쇄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고요. 한 40일 가까이 그 입원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퇴원해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같이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신 그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고향은 충남 광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 서천 성경 전례지 그 다녀온 곳 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면 홍성, 광천, 대천, 서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갈때그 고향 근처 지나갈 때 자꾸 버스 차창 보고 이렇게 자꾸 고향 지나갈 때 이렇게 얼굴이 좀 빼지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부모님은 그 전형적인 가난한 그 농부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위로 두 오라버니, 그리고 아래로 딸 다섯 중에 저는 둘째 딸로,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말수도 적고, 또 소심하고, 부끄럼도 잘 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멀리 끝자락 그 언덕 위에 작은 그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만 유일하게 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 아니면 또 학생회 때뭐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지만 자주 종종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겨울이 그냥 굉장히 무척 그 추웠던 걸로 그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항상 눈이 왔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 학생회 때그 밤에 그 하얀 눈 밟으면서 추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 집집마다 그 새벽송을 돌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엔 제가 좀 어렸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크게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고 뭐 구원에 대해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 미신적인 것이 좀 많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이나 언덕에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이 왜 빌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괜히 막 힘술이 나서 무너뜨리고 싶고 또 이제 그막 꽹과리 치고 굿판 버리는 거 또는 이제 그 떡을 해서 뭐 장독대나 대문 앞에 아니면 그 곡식 쌓아놓는 곡간 앞에 이렇게 놓고 비는 걸볼때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농사일로 항상 그렇게 바쁘셨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뭐 집안일하고 반일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인가 혼자 밭에서 제가 밭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찬송가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그 저희 교회 그 마제스티 찬송가 119장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로 그 시작되는 그 찬송을 언제 그렇게 3절까지 외워졌는지 그 넓은 밭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연거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친구들은 이런 반일도 안 하고 곱게 곱게 지내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아난 콩쥐도 아닌데. 이런 김을 매는 내 신세가 좀 싫어서 좀 부르기도 했고, 또 왠지 모르게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심정이 가슴속에서 그 무언가 알수 없는 그 뭉클함이 있었던 기억이 굉장히 또렷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햇빛에 긁려가지고 까무잡잡하고 볼품없고 좀 초라한 그 시골 촌뜨기 소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이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골에는 마을 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동네 선배 언니들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좋은 혼처가 나타나면 이렇게 시집가고 했기 때문에 자주 그 마을 해관에서 모여서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겨울날 동네 아가씨 5명이 그 마을 해관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연탄 가스에 질식사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로 온 동네는 발칵 뒤집혔고, 슬픈 그 아주 애국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섯 중에 저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오빠가 그군 복무 중이었는데, 그 힘든 군 생활에 상심이 클까봐 그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휴가를 나온 오빠는 그 결국 알게 되었고, 동생들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오빠는 휴가 내내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 오빠의 추억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그 처음에 그 새우깡이라는 과자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는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카스테라도 있었고요. 근데 오빠가 중학교 다닐 때그 자기의 그 차비라든가 뭐 준비물 살돈 그런 걸 아껴가지고 그 귀한 거를 사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하고 그런데도 그때 그 먹었던 그 맛, 그 환상적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오빠는 그 검은 베레모의 특전사 공수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누구나 다그 군인들은 검은 베레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일반 군인들은 사관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유사시에 가장 먼저 선두에 아니면 또는 적진에 그 미리 투입되는 그러한 그 부대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무척 강하다고 오빠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그 고도의 비행기에서 그 엄청난 그 담력을 요하는 낙하 훈련, 또, 절벽과 절벽 그 사이 밑에 강이 있고, 뭐줄 하나 의지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확한 그 위치에 잠수하는 훈련, 뭐, 그 외에 엄청난 그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언니 죽음을 그 슬퍼하다가 복귀한 그 오빠는 마음의 상심이 컸는지 6.25 훈련 중에 제대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듣고 온 가족은 그 망연자실했고요. 한줌 제가 돌아온 오빠를 그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에 안장하고 저희 가족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참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매일 밤마다 오빠가 그 살아있는 꿈을 꾸고 또 현실과 오빠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혼란을 한참이나 굉장히 오래도록 겪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해 현충일에 꼭 갔었고, 또 아이들 어렸을 때에도 자주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픈 뒤로는. 이제 또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2년 뒤에 그 충격으로, 50대 초반이시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또 앞이 캄캄한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때 좀 절실히 너무도 가슴 저리게 알았습니다. 저의 슬픈 가족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구원받기 전이었기에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또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에 그 잠기던 때였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의미가 깊게 읽혀지고, 또 복음 전할 기회가 오면 꼭 전하게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가슴에 묻은 올해 83세이신 친정어머니는 큰오빠와 함께 고향을 정리하시고 지금 충북 충주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사랑 침례 교회 와서 인상 깊었던 것중 하나가 저기 서점이 있고 또 자주 목사님께서 경건 서적과 또 여러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성도님들처럼 책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문예창작학과를 가서 좀 공부를 더해서 저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만 또 어려운 가정 형편에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또 동생도 셋이나 있고 해서 그래서 대리만족으로 책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책을 읽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도 매끄럽게 글들을 잘 쓸까 그리고 부럽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머리와 생각에 있는 것들을 글로 옮기는 그 문장력과 표현력이 저는 많이 현저히 떨어져서 아마 이 어줍잖은 실력으로 소설가가 됐다면 뭐 책을 냈다면 누가 사보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아마 망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이런 청소년을 지나서 저도 이제 인천에 사는 이모의 연고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늘 항상 교회에 가고 싶었고,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회사 선배 중에 그 형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어서 그 형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 근데 그 교회는 구원을 굉장히 무척 강조했고, 또 여러 번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목사님도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 또 설교하셨고 또두주 전에 또 이광주 형제님께서 또그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까지 본인을 대입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때 이렇게 제 자신을 대입하며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외에 뭐, 요한복음 1장 12절, 5장 24절, 3장 16절, 뭐, 여러 말씀들이 어쩌면 그 구원 공식 같은 말씀으로 적용이 됐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간절했고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셨고,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에 기뻤고 그때 침례도 받았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형제교회가 있었고요. 서로 왕래하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또 여러 일들을 공유하며 굉장히 유대관계가 돈독했습니다. 또 미혼 형제자매들은 또 소속 교회 내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교회를 통해서 서로 알선해서 결혼하게 되었고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 교회적으로 징계를 받고 또 근신에 처하는 것을 저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지 3년 후쯤에 교회 내에서 장로님의 추천으로 지금의 남편과 중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남편은 30살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남편에게 노총각 한 사람 구제했다 했더니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30살이 노총각이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 그때 교회 분위기는 믿음만 있으면 아니면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어느 광고의 그 카피처럼 붙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좀 신실한 것으로 보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면 그 가정의 푸근함을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가족의 아픔, 불행, 뭐 이것으로 인한 힘든 마음을 좀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싶어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핑크빛 결혼의 환상이 그 깨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할 당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실직 상태의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주버님네, 또 시동생, 조카들과 함께 그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 같이 한 교회에 다녔고, 모두 좋으신 분들이지만, 또그 반면에 한 집에서 사는 것이 그 의외로 생각보다 힘들고, 또 믿음만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닌 건가 하는 생각과, 또 심한 스트레스로 굉장히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서로 알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또 결혼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태로 서로 기대치가 높아서 그 많은 시행착오와 반목,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1년 후쯤에 남편이 그 용산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어 분가를 했습니다. 부엌도 변변치 못한 옹색한 그 단칸방에서 냉장고도 없이 살았는데요. 근처 친구 집 냉장고에 김치, 반찬 뭐 이런 걸 맡겨가면서 좀 생활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큰아이 낳고 키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찌 살았나 싶습니다. 노량진 쪽에 그 지역 교회가 있어서 출석하며 그 근근히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믿음이 성숙되고 또 인격이 변하여 성화되는지 그 배우지도 못했고 잘 몰라서 그냥 현실에 치여가지고 하루하루 그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뒤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그런 궁핍한 생활이었고, 여러 번 이사 끝에 다시 인천으로 와서 그 남편은 지금의 중도매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좀 가정 경제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뭐 이것저것 또 해보고 또 보험회사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그 힘들었던 것은 그 만삭의 몸으로 남대문 새벽시장에 가서 물건 구해다 장사했던 일, 또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 이랜드 신사복 매장을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IMF의 직격탄을 맞아서 큰 손실을 안고 정리한 일입니다. 어느 분들은 제가 고생도 안한것 같고 온실에서 곱게 살아온 사람 같다 하시는데,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실은 비닐하우스밖에 몰라요. 뭐 지금은 조금 온실을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있고, 뭐 집도 있고, 좀 기본적인 가전제품도 갖추고 살고, 자동차도 있고, 뭐 깨끗하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옷도 있고,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막내가 3살이던 해에 그 결혼 생활에 큰그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인천 아빠들을 놔두고 어떻게 멀리 강원도에 강릉 해수욕장까지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모래사장에 앉아서 참 몸부림치며 많이 아프게 울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때 조금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위로하신 음성이 좀제 마음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맞아서 사는 부부도 뭐 있겠지만, 저한테는 대체로 참그 웃는 날보다 그렇지 못한 날이 더좀 있었던 것이 결혼이고, 좀 외란되지만 인생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부부는 뭐 로또와 같다 하셨는데, 백배 공감합니다. 참안 맞습니다. 여전히 평행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간격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서로 더 노력하며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며 살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 침례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오랫동안 허리 중심으로 온몸이 쑤시고 저리고 하는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방, 한방, 또 민간요법, 뭐 허리와 통증에 좋다는 치료를 총망라해서 다 해봤는데 별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통증이 감소가 안 돼가지고 디스크 퇴행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디스크 치환술을 2009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지나는 등 쪽으로는 하긴 너무 위험해서 복부를 개복해서 이제 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증이 엄청 더 가중돼가지고 그 심한 통증으로 무척 2년을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울고 기도하고 거의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면서 참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정밀한 검사를 다른 병원을 여러 곳 다니면서 해보니까, 그 섬유근통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섬유근통은 뭐 외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고급, 그러니까 꾀병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오인받기가 쉽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한 셈이 되었고요. 그 억울한 마음은 정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통증을 달고 삽니다. 아마 평생 친구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기에는 진통제를 엄청 그 강한 거를 많이 복용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참을 정도가 좀 되니까 심하게 아프거나 어디 또 이제 멀리 가야 될 경우는 진통제를 복용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 수가 없고, 오래 한 자세로 또한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기가 좀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아프다 하면 꾀병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 후 너무 그 힘들어하던 그 와중에 저희 큰딸이 그 어느 형제와 교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한쪽의 일반적인 말에 의한 소문, 회방, 뭐 거기에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었고 또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결과이기에. 또 판단의 시선, 눈길, 비난, 냉대는 뭐 당연한 것이니까 저희는 교회를 조용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음고생과 상처, 또 육체적 고통의 이중고를 겪는 그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제가 이제 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 킹제임스 흥정 성경을 읽고 또 바른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사랑 침례교회 다닌다고 해서 또는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대언을 듣는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며 이 교회에 다니니 문제 없다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저 스스로 우쭐대는 건 아닌지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전에 같이 한 교회에서 그 믿음 생활 하셨던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멀리 의정부 별내에 장로교회를 개척하셔서 그곳으로 4년을 다녔습니다. 그 매주 온 가족이 시간 맞춰서 그 왕복 고속도로 장거리를 다니는 것이 점점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되었고요. 그 동네 그 교회를 그 매주 이 교회 저 교회 다 탐방했지만 그 정착하고픈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 유튜브에 올라온 여러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던 중에 그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고요. 그 처음부터 듣는 그 말씀에 마음이 집중도 되고 또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과 또 최선을 다해 전해지는 그 진실한 모습이 전해져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가까운 논현동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2014년 4월부터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킹제임스 성경을 어떻게 지키셨으며 또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을 배우며 알게 되었고 또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구나 하여 지난날의 그 의구심도 풀렸습니다. 갓 구원 받았을 때는 뭐 제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또 그 뒤로 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성경 말씀을 배울수록 저 자신의 죄악됨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또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욕심 또 추한 생각, 분노, 인내치 못하는 조급함 뭐 다 열거할 수 없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온갖 더러움에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그 죄에도 좀 민감하게 되고 이런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황공하고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온 우주에 비하면 뭐 먼지 같다는 그런 표현 저도 먼지만도 못한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언어로 다 그 표현하기가 참 부족할 따름입니다.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희로애락이 있으시고 또 어려움과 고난 또 삶의 질곡이 있으실 텐데 저만 힘들었던 것이냐 내 연민에 빠져서 뭐 이렇게 부끄러운 간증을 한 건 아닌가 참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랑 침례교회 성도님들처럼 저도 고상하고 고매하게 그 인품이 변하여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참 나의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 뭐 저에게는 좀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술술 나오는 게참 신기하네요. 다 한 건지. 예. 그래요. 이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제 간증 내용 중에 혹시 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널 이해해 주시고요. 저의 보잘것없는 간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